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설교 제목을 진정한 만족의 재발견이라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똑같은 아이템에 가성비가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것을 고민하지 없어서 어려운 그런 형편을 얻거든요. 그런데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왜 낮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100년 전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호화롭다라는 말이 맞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설교 메시지로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힌트가 될 만한 하나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contentment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현재에 만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그래 주어진 환경 이 현재 만족해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외부의 풍족함이나 결핍이 나의 내면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적극적이에요. 지금 있는 것 자체 괜찮다가 세상적인 definition, 정의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외부의 풍족함이 있을 때, 외부의 풍족함이 없을 때, 결핍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나의 내면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상태, 적극적인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같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이 서신을 쓰는 곳이 로마 감옥이거든요. 감옥같이 신체적, 환경적 자유가 완전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마음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contentment, 자족이라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워서 얻은 비결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배웠구나. 헬라어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이거를 한글을 제공했지? 헬라어 잘하는 분에서. 메, 무, 에, 마이. 메, 무, 에, 마이. 이게 있으니까 액센트가 여기 있겠죠. 메, 무, 에, 마이. 메, 무, 에, 마이. 이것은 당시 그 신비 종교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 비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게 보면은 입교하기 위해서 이니시에이션 있죠. 이니시에이션. 입교. 일부 사람만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연합을 도모하고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고 하는. 당시에도 비밀 종교의 입교식, 이니시에이션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밀을 전수받은 것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용어예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I have been initiated into the secret. 이런 뜻이에요.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한 단어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동사 하나에. 헬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수동형이고 또 I라는 주어도 있고 비밀에 그렇게 신비 종교에 입교하듯이 나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컨텐트먼트, 만족이라는 것에 거주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나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곳에 초청받았고 이곳에 많은 경험과 또 어떤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지, 이 고백이.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만족의 비밀. 그전에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발휘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배워서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만족함이 없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죠. 왜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10살까지 그제도 한 섬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10살, 11살 그 사이에 부산으로 왔거든요. 부산으로 오니까 와, 머리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부산으로 오니까 와, 얘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전기불도 있고요.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그런데 촌 아이로 이제 10살까지 살다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탕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용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50불이라고 생각해요. 50불. 50불로 살 수 있는 그 사탕, 그게 제가 한 1년치 행복. 오늘 제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50불이라고 하면 50불로 이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캔디나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그것을 10살짜리 소년이 누릴 수 있는 1년치 아니면 2년치 행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제가 소비한 부유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부유해요. 그런데 왜 만족함이 없을까? 세 가지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함으로, 비교 때문에. 이게 원수예요. 인간 심리 내면에 있는 상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병실에 환자들끼리 있으면, 이거 다쳐가지고 지금 환자로 와 있어요. 그럼 불행하죠. 근데 환자들만 보이면 그래도 견딜만해요. 한국에서 군대 힘들죠. 저는 군대 생활을 30개월 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만 고생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야. 상대적인 것.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 같이 가난하니까. 2026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국가 경제 규모가 13등 내지 14등으로 지금 예측을 해요. 경제 규모로. 대단한 거죠. 156개국 중에 13위권 정도를 예측해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얼마로 예측하는지 아세요? 52등으로 예측해요.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소득 불균형이 아주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높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면 자족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힘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왜 만족함이 없는가? 비교 때문에. 두 번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녀, 배우자, 교회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불완전한데. 근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기대가 그 expectation이 충족되지 못할 때, 직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불만족이 생겨요. 세 번째,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가진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살 때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데 극히 정말 작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만족감이 없는가? 세 가지를 진단했습니다. 비교함으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가진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진정한 만족, 자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제가 고민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파트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득당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이 맞다. 경험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진실성,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 그 브릿지를 어떻게 만들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예화, illustration, 어떤 현상, 용어, 그게 나름대로 골몰하는 사람인데 이 진정한 만족, 자족의 비결을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마 지금 애플 TV 그쪽에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NBA, 미국 프로농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포인트 가드인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스테판 커리. 본 적 있나요? 농구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주원이 알고 있지 않을까? NBA 역사상 가장 많은 3점 슛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교 시절부터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로서는. 작아요. 그래서 명문 대학들로부터 모든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농구는 잘하는데. 그래서 비주류인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런데 NBA 입성 초기에도 뭐 잦은 발목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별명이 유리몸이에요. 강하지가 않아요. 키도 작아요. 그래서 선수 생명이 뭐 끊어질 것 처럼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가 재밌는 게 사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I can do all things... 점점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워리어스의 올스타 스테판 커리는 시그니처 언더 아머 스니커즈 신발에 유성 마크 펜으로 I can do all things를 쓰고 경기를 한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따온 것이며 그는 대학 시절부터 거의 농구화에 성경 구절을 써왔다. 그렇게 됐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 구절이 단순히 승리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승리하든 패배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겠다는 자족의 고백임을 인터뷰를 통해서 자주 밝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가 연습하는 그 방식이 재밌어요. 3단계 훈련법인데 그것을 그는 muscle memory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muscle memory. muscle 이 근육 아니에요. 근육을 기억하게 한다? 다른 큰 선수들에 비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큰 선수들을 제치고 3점슛의 최고 득점자로 등극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훈련법 머슬맨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족의 비결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기초의 습관한데 그는 그것을 폼 슈팅이라고 했습니다. 폼 슈팅.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골대 바로 앞에서 한 손으로 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100개의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연습 전에 막 뛰어다니고 하는 연습 전에 골대 앞에서 3피터, 3피터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90cm 아닙니까? 90cm. 골대 아래 90cm, 3피터 아래에서 그리고 5피터, 7피터. 7피터 해봤자 3, 7, 22, 2m 10이니까 멀리지 않아요. 근데 완벽한 폼으로 슛을 성공시키면서 몸을 정절시키는 거예요. 몸을. 기본 몸을. 그리고 원 모션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발가락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가 원 모션, 몸 전체가 하나로 끝까지 전달되는 역폭포 방식을 몸에 새깁니다. 그렇게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밑에서 올라오는 리버스 워터폴 방식으로 자기 몸을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잠시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설교해야죠. 이게 10분 동안 합니다. 이게. 자, 그만 보죠. 100개를 던지는데 94개가 들어가요.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 스테판 커리가 강조하는 게 기초예요. 기초. 제가 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서 또 영상을 이것저것 뒤져보고 하면서 성경적인 진리와 정말 많이 닮아있다. 이 자족이 갑자기 생겨는 능력이 아니라 저는 이 기본,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기본, 작은 일에 그 감사하는 것, 영적인 그 폼을 형성하는 그 감사로 내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진다면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골대 앞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자족의 시작은 컨텐트먼트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데 그 기본이에요. 저는 크리의 그 폼 슈팅이 성도의 삶에서 적용하자면은 감사 루틴이라고 저는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침에 놓여 있는 그 베이글 빵 그냥 단순하죠. 근데 이것이 3일 금식한 사람에게 베이글 빵은요 달라요. 3일 동안 fasting 하고 난 다음에 베이글빵 이렇게 딱 들고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 했잖아요. 아, 이게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진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일상의 음식을 당연시 하지 않는 것. 인터넷 게시판, 유머 게시판에 남편 팝니다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무지 급합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있어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매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두 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곁에 있는 배우자, 가족, 금매물이나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로 재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당연히 여기는 그 대상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아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할 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족의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폼입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지적 과부하 훈련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려나요? Cognitive Overload Training. Cognitive Overload Training. 여러분 혹시 안경 가운데 스트로브 안경이라고 아세요? 스트로브 안경. 이 렌즈의 액정이 안에 자체가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가 이렇게 사용자가 엄청나게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선수들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농구 경기 할 때 보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시야가 보였다가 어떤 사람은 안 보였다가 이 사이에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슈팅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스트로브 안경을 끼고 특수 훈련용 고글이에요, 고글. 이것을 끼고 단순히 숨만 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도록 오버로드된 상태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그 처리하는 능력을 세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해 요소를 이 고글을 끼고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CD 셔터가 깜빡이면서 시야를 단절시키니까 이것을 끼고 드리블을 하고 이것을 끼고 슈팅을 하고 힘들잖아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파편화된 정보만을 가지고 과부하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안경이 없을 때 쉽게 공을 슈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너하고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은 이중 과업이라고 해요. 듀얼 태스킹이라고요. 왼손으로는 드리블을 해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드리블을 해요.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트레이너가 테니스 볼을 던져요.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 볼을 탁 받는. 해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행위도 이렇게 버겁거든요. 이게 공을 계속 그 드리블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이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작은 형태의 스트레스가 주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드리블을 스톱하지 아니하고 오는 테니스 볼을 잡는다?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저렇게 여기에 온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드리블을 해야 된다는 overload, dual tasking.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때는 만족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적인 정보가 차단된 그런 상태, 주변 환경이라는 건. 자, 삼성에서 갤럭시 폰이 나왔어요.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폴드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폴드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폴드폰이 세 번 접는 게 가능한 게 또 나와서. 나는 제일 처음에 나온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 번 접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도 갈아탈까? 외부에서 오는 다른 사람의 수입. 나는 이런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배우자와 살고 있구나. 나는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이 스트로브, 깜빡임. 비교는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만 바라보게 하는 그 내면은 어찌 보면 사막을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커피 시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이 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전화를 받거나 미팅을 끝내거나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했을 때 특히 타인에 관한 화려한 소식을 들었을 때 스트로브가 켜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도 역시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맞거든요.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부러움이 많은 나.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 주님이 주신 것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진 건 많다. 나는 비교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사실에 우리 눈길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 회복과 내면의 평안입니다. 감각 차단 훈련인데요. 커리는 격렬한 훈련 후에 고농도 소금물이 담긴 그 플로팅 탱크에서 한 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과 정적 가운데 머무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격렬한 시합이 끝났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고농도 소금물, 그래 고농도 소금물이니까 몸이 둥둥 뜨겠죠. 가라앉지 않고. 그게 눈을 감고 한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두운 그것에 눈을 감고 그렇게 외부 자극과 중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뇌에 시합할 때는 막 신경이 쓰니까 뇌에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신경결을 다 리얼라인하는 거죠. 재정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멘탈 리허설을 이 상태에서 둥둥 떠가지고 머릿속으로 슈팅 연습을 한대요. 그는 이것을 갖다가 근육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공은 없지만 기억 속에서 공이 날아가서 저기 훅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고 또 3m 정도 옮겨서 다시 공을 쏘고 천천히 그 슛 하면서 밑에는 그물이 찰랑하는 것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도의 골방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홀로 아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을 재충전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족의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주 안에서 강해지기 위한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예요. 뇌를 정렬하듯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 과정에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큰 것에 따라서 1번으로 둘리는 일본에 두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전문 강사가 네 가지 종류의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주먹만한 돌, 그리고 자갈, 그리고 옆에는 모래, 그리고 물 주전자. 이제 입구가 주둥이가 큰 어떤 항아리를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 넣을 수가 있는가. 주먹만한 돌멩이, 그리고 자갈, 모래, 물. 어떻게 들?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은 여기서는 큰 돌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모래를 먼저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지 모릅니다. 큰 돌을 먼저 넣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갈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래를 뿌리고 그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찰 수가 있는 것. 우선순위 1번, 작은 것들. 저는 이 작은 것들, 이것이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이것이 모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은 중요한, 정말 중요한 큰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진다. 기도의 시간은 고요한 이 영적 공간에서 큰 돌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먼저 인생의 항아리를 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 스테판 커리의 훈련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의 영적 머슬 메모리를 쌓아가는 과정이죠. 기초를 정하라, 기초. 내 곁에 있는 사람 귀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빵 한 조각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화려한 그 비교의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함이 몰려올 때 이런 모래나 작은 어떤 단위의 것으로 채우려 하는 대신에 기도의 골방에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족이라는 비밀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이 남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것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다시 정렬합니다. 가장 영원하고 또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이 거룩한 만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